이 시간 저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하신 그 귀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고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의도와 목적을 이 시간 헤아려 알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다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요 영에 속한 자만이 성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줄 알고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 노출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의 참됨 앞에 우리의 거짓됨을 순복시키고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시작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의 말씀은 자신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들의 거짓됨이 무엇인지를 잘 파헤쳐서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복하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였으니 우리가 이 말씀의 참됨을 정말 인정하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이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부를 살펴보시면 매우 부정적으로 이 말씀이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믿음이 더 돈독해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말씀을 전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러 가였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자신들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곧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해드리려 하느냐 라면서 예수의 말씀에 저항을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여부는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도 물론 분별되겠지만 그것은 가시적인 것일 뿐 실상 그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들어갈 틈이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 튕겨나가지 않고 그 말씀을 그 영혼 깊숙이 흡수하느냐 흡수하지 않느냐의 여부로 그의 믿음과 믿지 않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참되고 옳고 바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민한 반응을 보였는가? 그것은 주께서 하시는 이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강한 자긍심을 자극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들로서, 사실은 유대인들은 정확히 말하면 야곱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육신적인 자녀들로서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혈통적 아브라함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율법을 계시받고 제사제도와 절기제도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영적 환경을 구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의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믿지 않아도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계시받고 제사제도를 그들이 통해서 죄사면을 받아 누렸고, 그리고 무엇보다 메시아가 오시는 혈통으로 쓰임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받았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져야 되고, 무엇보다 모든 계시의 정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계시의 정점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강한 자부심만 가졌고 그리하여 자신은 선택을 받았고 율법을 계시받았다라는 이 사실에서만 안주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믿음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하고 영적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이런 인식 없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지요. 이런 경향성을 잘 아셨던 주님께서 그들의 영적 소속의 근원을 드러내셨지요.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험악한 말로 단지 욕하는 말이 아니고 실상 타락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사실상 영적인 혈통으로 볼 때 거짓의 아비인 사탄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한 자긍심이 너무 큰 나머지 인간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8장 30절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되어 있고 또 31절에서는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을 쭉 살펴본 바대로 그들은 실상에 있어서는 믿는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단순하게 정의하면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의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결심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쭉 참고해 볼 때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거하는 것이요 그 말씀에 자기 영혼을 거는 것이 믿음입니다. 흔히 모두 걸기 올인한다 그러죠. 내 영혼을 그냥 그에게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그 어떤 것도 그분과 관계되지 않는 것이 없고 나의 연약함이든 나의 장점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그분께 의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 그리하여 내 전체를 그분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죠. 이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4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기만성을 까발려서 그래야 그들의 영적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드러내어서 이제 진정한 구원자로 오신 자신을 믿고 바라보고 환영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생을 주시려고 했지만 그들은 진정한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없는 이 불신앙과 완고함의 마음의 상태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오늘 보면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비난했지요?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저 사람 저 귀신 들린 거 아닌가? 라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혈통이 순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은 정통 신앙에서 벗어난 이단자로 인식되었던 존재였습니다. 소가성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지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이 산은 바로 그리심산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받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름에서 그들의 혈통, 사마리아 사람들의 혈통은 순수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은 마치 같은 지역에 살긴 했지만 반 이교도와 같은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라고 비난했던 것이요. 예수님은 순수 혈통의 유대인 아닙니까? 갈릴리에서 났다는 사실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그래서 존경 대신에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될 부류의 사람으로 지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런 미친 사람이 말은 귀를 필요가 없다. 낙인을 찍기 위해서 그렇게 욕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또 뭐라고 비난했는가?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지요. 예수께서 눈 멀고 듣지 못하는 귀신에 들려서 그런 질병에 걸렸던 사람을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이 사람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어떻게 자기 편이 자기 편끼리 싸울 수 있는가? 내가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내가 그 한통속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의 영적 소속이 어디라고요?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로 떠났다고, 유대인들 자체가 결국은 사탄의 귀신의 자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귀신 들린 게 아니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박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복음의 빛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의 비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께서 바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천지개벽할 일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아는 지식의 빛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왕관 자세와 태도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주님은 시종일관 자신을 거칠게 몰아붙이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거칠게 몰아붙이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시종일관 고난의 종다운 면모를 드러내었습니다. 흥분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하였습니다. 시종일관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세와 태도를 일관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런 분의 자녀들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분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종일관 코너에 몰리거나 외적인 박해와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누가 나에게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말들을 할 때 거기에 흥분해서 그들과 함께 놀아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될 때 이 모든 상황을 종료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구하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두면 시시비비는 결국에는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역사의 주관자로 믿기 때문이죠. 그분이 섭리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소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셨던 주님께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가 저렇게 저런 말을 하는 모양이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떠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해본 적이 없다. 내 영광을 구하고 내 모든 시시비를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우리 성자 예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아버지께 다 맡기셨습니다. 신성을 지닌 하나님으로서 만약에 그들과 싸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셨더라고 하면 어떻게 간단하게 처리하면 됩니까? 그냥 한순간에 그냥 그들을 죽이시면 돼요. 구약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말이죠. 곰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 선자를 비난했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물어 죽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시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 주님은 자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리고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어디에만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요한복음에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강조했다는 것은 이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도 했지만 죽음을 맛본다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죽음을 본다 혹은 죽음을 맛본다라는 이 말은 공이 죽음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식의 표현입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라는 시편 89편 48절 말씀이 그 좋은 예입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죽지 아니할 자가,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과연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육신적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았던 신자들도 죽음이라는 과정은 반드시 겪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여기서 죽음을 맛본다 혹은 죽음을 본다라는 이 표현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을 가리킵니다.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두려운 일이죠. 결국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너희들이 나를 그토록 비난하고 배척하는데 만약에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비난하고 배척하면 너의 마지막은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너희들 내 말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라는 부정문으로 말하지 않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긍정문으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과 같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과 사실은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지 죽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세요. 때로 부모님들이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을 때 때로는 나가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험악한 부모님들은 나가 죽으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정말 나가 죽으라고 말을 할 때 그 마음은 정말 나가 죽으라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살라고. 정말 사람답게 좀 살라고 나가 죽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심판 선고를 하기 위함이 아니고 너희들 이제라도 내 말을 믿고 듣고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지금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연산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지키십니까? 그냥 말씀을 읽는 거 말고 구역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 말고 신앙서적 읽거나 성경 읽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 맡기세요? 아니면 거스르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고자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고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여러분들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어떤 열심, 이런 자세와 태도가 없다면 글쎄요. 그분은 믿는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의 마땅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를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하물며 부부지간에 부부의 연을 맺고 40년, 50년씩 그렇게 다른 나라에 살다가 정절을 지키다가 만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랑했던 그 한 사람의 그 약속 하나 지키려고 온 평생 수절을 하고 동정을 지켜서 마침내 결혼했다는 그런 기사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떤 분들은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보려 하는 게 그게 율법주의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왜 율법주의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킬 때 한 조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데요. 우리 종교학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것만큼 강조했던 것은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성경이에요. 전 성경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처음부터 끝까지 받는 거예요. 영부터 영까지 이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고 오늘 인생을 평가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까지라도 하나님의 계산대에 지금 올라가 있는 계산되고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지 못한 채 교회 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정당한 의미에서의 신자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요한복음의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 그 다음에 15장 20절, 11장 26절 등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씀이 성경에 요한복음에 얼마나 자주 나타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우선은 귀로 듣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 43절을 보세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47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식 표현으로 듣는다라는 말은 귀로만 듣는다는 말이 아니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도하며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뭐 듣고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믿어서 구원받지? 이렇게 말할 분이 있겠죠? 예, 맞습니다. 교리가 중요하지만 교리를 근거로 성경을 다 풀어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저도 교리를 매우 강조하고 사실 제가 교리와 관계된 특강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교리가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의 컨텍스트를 더 중요시해야 돼요. 성경은 인간의 논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쪽에서는 저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저쪽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믿으라는 말은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과정 안에서 신자가 겪는 죽음은 쏘는 것에 의해서 소멸당하지 않는 영생을 누리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어가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 죽은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그렇지만 그것은 마치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깜빡하면 잠드시잖아요. 그거예요, 죽음은. 그게 무슨 힘든 일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 때문에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못 볼 거 보고 안 볼 거 보고 그런 과정 안에서 때로는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자녀들이 서로 떠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비참하고 죄의 질병에 고통스러워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지 죽은 것 자체가 뭐 그렇게 힘듭니까? 영생을 얻은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오라. 빨리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여러분들 제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물론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 여러분들이 지킨다고 해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은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첫 사람 아담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그리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인간 최초로 성부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누리며 살다 가신 분이시고 인간 최초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분이시고 인간 최초로 모든 율법 요구를 다 이루셔서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분의 말을 믿고 지키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자 예수님은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시죠. 그분이 나으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그분 안에 신적 생명이 충만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6편 9절에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생명의 근거와 힘이 하나님 그분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원천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적인 생명을 자신에게 묶어두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아들에게 넘겨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존재냐? 라고 예수님에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비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래, 나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 어쩔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대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잘 보세요. 54절에서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이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우리가 볼 때는 이 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러면 뭐 크든지 작든지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54절처럼 말씀했습니다. 이 대답은 유대인들이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 죽었는데 라고 물었던 그들의 비난의 의도를 간파한 대답입니다. 그들의 비난의 의도를 간파하신 대답이에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도 죽었는데 너는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물음에 주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결국 유대인들의 비난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가 하면 네가 뭐 나를 믿으면 영생 얻다 그러고 뭐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지금 하는 그 일은 네가 좋아서 하는 일 아니냐. 그래서 네 자신이 백성들로부터 영광받으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도로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의도를 아시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비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시고 내가 영광을 돌리는 성부는 나의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비료해지는 것은 자기가 자기 영광 위해서 자기 영광 받으려고 일할 때 그게 비참한 거예요. 뭐 인간의 비참이라는 게 뭐 못 먹고 못 사는 게 비참한 게 아닙니다. 뭐가 비참한 거예요? 자기 체면, 자기 지위, 이거 위해서 일하는 게 그게 비참한 겁니다. 그게 인간답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짐승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의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은요,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성부도 성자의 영광을 돌리시고 성부께서 성자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성자도 성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우리가 도대체 누군데 우리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합니까?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성자 예수께 영광을 돌리시는 과정 안에 어떤 일이 나타났죠? 막 드러내 보이는 어떤 획기적인 역사들이 막 나타났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창세전에 그분이 가지셨던 영광의 상태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굴복하지요? 너 까불면 말 안 듣는, 너 말 안 들으면 너 죽는다. 내가 너 한번 손 한번 봐줄게. 라는 것으로 그 사람이 굴복하는 것은 진정한 굴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줍니다. 라는 말을, 고백을 듣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였지요? 자기를 완전히 다 내어줘 버렸습니다. 다 씹어 먹도록 만드셨어요. 좀 잔인하게 표현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분께 자연스럽게 순복하도록 하시는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행하는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이신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그런 영광을 돌렸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자처하는 유대인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녀답게 성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긍심에 관한 타의 추정을 불허했던 이들이 자신들의 조상들로 자처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꾸 자랑하는데 너희가 자랑하는 아브라함은 어떠했느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하신 바로 그때, 육체로 오시는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기뻐했지요? 즐거워하고? 여러분들이 창세기 읽어보시면 언제 그랬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명시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웃었던 바로 그때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갔지요? 그때 이삭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번제할 양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할 양은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특별히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쭉 언급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이든지 이삭이든지 야곱이든지 이 족장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거죠. 여러분들 심지어 모세 같은 경우에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언제 모세 때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까? 이미 선재하신 그리스도를 이미 족장들은 눈으로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는 신앙 선배들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떤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이 1930년, 40년대 불렀던 복음송을 불렀어요. 오늘날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복음송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다 재림에 대한 찬송이었습니다. 저쪽 하늘에 작은 구름이 뜨면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뭐 이런 유의 찬송이었어요. 별로 음악적으로 세련된 곡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토록 대망하고 사모했는데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십니까? 다음 주에 있을 여행을 대망하세요. 방황하기를 대망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실을 근거로 믿음으로 족장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사실을 근거로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고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너 나이 50도 못된 놈이 네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렇게 말했죠. 50이라는 나이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완숙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 50이라고 말해서 예수님은 좀 나이가 들어 보였던 모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나이 50도 못됐다 이런 이야기한 것은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비난하고 조소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문법적으로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말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그래야 맞죠? 그런데 주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선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시기보다 그분은 시간의 범위를 초월한 영원하신 분으로서 이미 전부터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라는 말 나타났죠. 성경에 24절 28절에 그로라라는 이 말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있느니라는 말 나는 스스로 있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바로 그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서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내가 곧 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43장 13절에는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다라고 말할 때 이 똑같은 말입니다. 다. 이 신적 속성을 드러낼 때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곧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기에 따르면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면 돌을 들어 쳐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그들에게 걸렸을까요? 유대인에게 거슬렸던 것은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보았다는 그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보았다는 게 거슬린 게 아니고 내 때 볼 것을 이라고 말해서 자신을 바로 그런 분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었죠. 이게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이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이 사실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의 구원자가 초월자임과 동시에 우리 안에 내재하는 분이 아니라면 그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분이 초월하신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시라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죠. 그분의 속성 자체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신을 계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라 해야 돼요. 그리고 고장나고 망가진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는 세상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성과 내재성 이 두 가지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라야 구원자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지 않으면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쭉 따라가서 그리스도에게 정점을 찍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자세와 태도를 가졌어야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시몬이요? 한나였습니다. 누가 보면 나타나잖아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는 예언을 듣고 평생 과부로서 그러면서 성전에 살다가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고 만유의 대주세요. 이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라고 찬송하고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안겼잖아요. 이게 보편적인 유대인들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는 이 광경을 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 예수께서는 돌들을 피하시지만 돌 같은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피하시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무슨 말이죠?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은 돌을 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돌 맞아 죽으면 십자가 죽음을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느냐? 돌 같은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피해버리시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7장과 8장에서 보여준 것은 유대인과 예수인 간에 어떤 접촉점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각기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들처럼 지금 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라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이에 질세라 예수님에게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당신은 귀신 들렸어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노골화되겠지만 오늘 본문처럼 이런 정도의 강도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후반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모습은 마지막에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라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났죠? 유대인들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믿지 않음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연산교회 성도 여러분, 제 설교를 듣기가 쉽지 않죠?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은 믿는다고 해요. 또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혼을 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인 상태를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면 실제로는 믿지 아니하거나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필요와 조건에 따라 믿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기 신학을 가지고 믿어요. 그래서 자기 심지가 좀 불편하면 다 튕겨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말씀, 제 나름대로 정직하게 많은 주석을 참고하고 앞선 선배들의 글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엉뚱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혹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도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자인 거예요. 자신의 삶의 카테고리나 삶의 방식이나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나 자신의 신학 안에 자신을 딱 가둬 놓고 그 분량에 넘어서는 그 조건에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쳐내는 방식으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자기 깨어짐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기 깨어짐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절대로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는가? 55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문제나 지금 육적 유대인의 문제는 동일해요.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왜 망한다고요? 열심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알았더라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을 거고 예수를 정말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랐더라면 그에 걸맞는 정서와 행실이 뒤따르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키는 일, 행사, 일에는 동원되어서 열심을 내고 이런저런 일들을 막 치러내어서 믿는 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이런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거의 58분을 설교했거든요. 지금 12시 20분인데 이렇게 오랜 기간, 오랜 시간 동안, 보편적으로 이미 벌써 다른 교회 같았으면 벌써 끝났을 시간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한 시간 만에 다 끝나고 집에 벌써 다 흩어졌을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고 계시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칭찬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이 말씀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서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묶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제대로 믿고 이해하는 신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이 귀한 말씀,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 안에서 저희가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치부를 드러내시는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지, 주께서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시는 그 궁극적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아들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도록 하셨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제가 잘 헤아려서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방식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견지하게 하시고, 믿는다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자기 생각과 한계와 경험과 자신이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의 토대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확인한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근거와 터전으로 삼아서 이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서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복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여 그분과 함께 온토록 즐거워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